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늘 마시던 커피를 내리려고 주방 수도꼭지를 탁 들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수도관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그냥 전면 차단해버린 거죠.
와, 완전 일상이 마비되는 비현실적인 재난영화 오프닝 같네요. 사실 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 존재조차 평소엔 의식하지 않고 쓰는 너무 당연한 기본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제가 말한 시나리오에서 그 수돗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당신이 매일 업무나 일상에서 아주 당연하게 쓰고 있던 AI 서비스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 그러면 이 비현실적인 재난 시나리오가 바로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팩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위해 우리가 책상 위에 펼쳐둔 자료는 2026년 6월 20일자 글로벌 AI 데일리 브리핑과 관련 리포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무슨 스펙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핵심이죠. 단 며칠 만에 이 기술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 격돌하는 전쟁터, 이렇게 세 가지 얼굴로 동시에 돌변해버렸는지 그 이면을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해독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전 세계 IT 업계랑 금융계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건부터 바로 짚어보죠. 어제까지 내 개인 비서이자 코딩 파트너였던 AI가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된 무기로 분류되어 버린 사태입니다.
아, 그 6월 12일 미 상무부 발표 말하시는 거죠? 저도 진짜 폭탄 같은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페이블 5랑 미토스 5에 대해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유가 국가 안보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전면 차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용자가 앱을 켜면 그냥 로딩 화면만 빙글빙글 돌다가 404 에러 같은 게 뜬다는 건가요?
사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의 물리적 차단입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하는 것만 막힌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자기네 서비스에 이 AI를 연동해놓은 API 접속까지 싹 다 차단된 겁니다.
아, 아예 데이터 통로 자체가 막혔다는 거군요.
그렇죠. IP랑 계정, 국적을 기반으로 셧다운을 때려버린 거니까요. 미국 외 지역에서 엔트로픽의 이 두 모델을 호출하는 모든 통로가 물리적, 논리적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벌써 오늘로 이 통제가 8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와, 기업들 입장에선 진짜 자사 서비스의 뇌가 갑자기 멈춰버린 셈이네요. 게다가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당장 오늘, 그러니까 6월 20일 자정에 기존 구독자들에 대한 환불 마감 시간까지 다가오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 환불 절차가 진짜 기형적이더라고요.
네,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태가 엔트로픽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불 대상이 6월 9일에서 14일 사이에 유료로 업그레이드한 구독자들인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넷플릭스 취소할 때처럼 스마트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바일 앱에서의 취소는 아예 꽉 막혀 있고요. 무조건 PC 브라우저를 켜서 들어가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세상에, 2026년에 모바일로 구독 취소가 안 된다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냐하면 애플 인앱 결제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엔트로픽이 직접 통제할 권한이 없거든요. 국가 안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박작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애플의 결제 시스템 약관이나 구조랑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엉켜버린 거구나.
네, 그래서 인앱 결제한 사람들은 엔트로픽이 아니라 애플 공식 지원 채널을 거쳐서 사유를 소명해야만 겨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인프라가 마비되니까 파생적인 행정까지 마비가 된 셈이죠.
참, 내가 매달 돈을 내고 쓰던 서비스가 정부 명령 한마디에 먹통이 되고 환불 받으려면 PC를 켜서 막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오늘 이 AI로 회사 주요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해야 했던 당신이라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기술이 이제 단순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예 전략 물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백악관의 데이비드 섹스 AI 고문이 이렇게 말했죠. 엔트로픽이 취약점을 수정하면 가능한 한 빨리 통제를 풀겠다.
아, 취약점 수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네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있었죠?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G7 에비안 현장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복원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요?
저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종합해보면요. 결국 이 AI 모델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치명적인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협상을 정부랑 기업이 지금 직접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19일 현재까지 통제 해제 일정은 전혀 확정된 일 없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브리핑 자료 읽다가 김경진 변호사 코멘터리 부분에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구조적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김 변호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두 가지 던지죠. 첫째,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최신 AI 모델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수출 통제해버릴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 그리고 둘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네, 어떤 거죠?
글로벌 AI 기업들이 단일 정부의 이런 즉각적인 차단 명령에 대비해서 사업 연속성 계획, 즉 BCP를 과연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BCP요? 그게 쉽게 말해서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회사 업무가 안 멈추도록 서버 이중화해두는 일종의 플랜 B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가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린 건데 이런 AI 생태계에서 BCP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가요? 하루아침에 엔트로픽 모델 쓰다가 오픈 AI 걸로 뇌를 싹 갈아 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아, 바로 그게 이 사태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기업이 자기네 시스템을 특정 AI 모델에 완전히 최적화해놨는데 그 모델이 외교적이나 정치적 이유로 셧다운되면 솔직히 대안이 없거든요. 최악의 경우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김 변호사가 이번 서비스 중단 8일, 환불 처리 7일이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에 주목하는 겁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AI 도입 계약을 맺을 때 새로운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거죠.
아, 만약 미국 정부가 셧다운 시켜서 우리 회사 시스템 멈추면 손해배상 누가 할 거냐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생각할수록 아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국 정부의 결정 하나가 지구 반대편 우리 회사의 존망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AI 수출 통제라는 엄청난 장벽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기업 시장, 특히 한국 대기업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빗장을 거는 게 아니라 회사 대문을 아예 활짝 열어져 치고 있거든요.
아, 이 부분은 기업 경영진들의 극단적인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와 생존 본능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당장 6월 17일을 기점으로 한국 시장 지형도가 완전히 요동쳤죠?
맞아요. 그 셧다운 사태로 난리인 와중에 6월 17일에 엔트로픽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세 번째로 서울 강남의 사무소를 떡하니 개소했어요. 최기영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사무소 하나 연계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브리핑 보면 한국 대기업들의 전사적인 도입 사례가 무슨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네이버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전 엔지니어링 조직에 클라우드 코드를 도입했고요. LGCNS는 전 직원한테 배포를 시작했고 이걸 LG그룹 전체로 확대하겠대요. 도대체 이 클라우드 코드가 뭐길래 엔지니어들이 다 이걸 쓰는 겁니까?
이 클라우드 코드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체에 딱 통합이 되어서요. 프로그래머 대신에 자기가 직접 코드를 짜고 버그를 찾고 심지어 시스템 구조까지 분석하는 핵심 엔진이에요.
어머, 그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소스 코드를 AI가 직접 들여다보고 만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AI한테 통째로 넘겨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사인 넥슨. 그리고 23만 개 기업이 쓴다는 비즈니스 메신저 채널톡을 운영하는 채널 코퍼레이션까지 클로드를 얹었어요.
진짜 엄청난 속도죠.
수치로 봐도 한국의 클로드 코드 주간 활성 사용자가 단 4개월 만에 6배나 늘었더라고요. 게다가 조만간 오픈 AI에서 GPT-5.6을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파다하잖아요. 예측 시장에서는 이거 83% 확률로 임박했다고 보고 수석 과학자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냥 시장 전체가 브레이크 다 뽑아버리고 엑셀만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아까 섹션 1에서 미국 밖의 사용자는 국가안보 위협된다고 모델 접근 막아놨다면서요.
네, 벌써 8일째 막혀있죠.
근데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회사 전체, 그것도 기밀 다루는 핵심 부서에 이 기술을 경쟁적으로 막 뿌리고 있어요. 보안이 생명인 대기업들이 내일 당장 스위치 내려갈지도 모르는 미국의 그 통제만 아래로 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데이터 유출이나 셧다운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금 기업들한테 AI는 워드나 엑셀 같은 단순한 생산성 도구의 개념을 이미 넘어섰어요.
도구가 아니다.
네. 전기가 안 들어오면 공장을 아예 못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AI 없이는 글로벌 시장의 그 무지한 비용과 속도 경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토태되지 않기 위한 생존 필수 인프라가 된 거죠.
아, 생존 필수 인프라. 하지만 데이터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하나 솔루션의 그 화학 배합 기밀이나 넥슨의 게임 코드가 엔트로픽 서버로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기술적 방패가 방금 브리핑에서도 언급된 AWS 베드락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퍼블릭 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AI를 쓰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의 그 폐쇄적인 기업용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딱 AI 모델의 뇌만 빌려다 쓰는 방식이죠.
아, 우리 데이터가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못 쓰이게 벽을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논리적인 장벽을 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강제로 차단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기업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린 겁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AI를 도입하다가 셧다운될 리스크보다 지금 당장 AI를 도입하지 않아서 경장에 밀려 파산할 리스크가 훨씬 크고 즉각적이다. 이게 이 거대한 모순의 진짜 이유입니다.
와, 셧다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목숨 걸고 깔아야 하는 인프라. 네, 확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한국 대기업 전체 직원이 쓰고 그 23만 개 기업 메신저의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려면 도대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랑 컴퓨팅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결국 기술 도입의 끝에는 천문학적인 자본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국가 단위의 자본 조달 전쟁으로 진화했는지 한번 흐름을 넘겨보죠.
네. 기업이 아무리 AI를 전사적으로 쓰고 싶어도 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월스트리트 움직임을 보면 자본이 기술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브리핑에 나온 그 스페이스X랑 XAI가 결합된 SBX 행보만 봐도 놀라워요. 나스닥 상장하고 주가가 185달러 부근까지 폭등했잖아요. 시가총액이 2.44조 달러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상장 직후 발표예요.
아, 그 커서 모회사 인수권이요?
네. AI 코딩 도구인 커서의 모회사 애니피어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했죠. 근데 계약 조건이 진짜 미쳤더라고요.
네, 사단해지 수수료가 100억 달러고요. 만약에 반독점 규제 때문에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 내는 수수료가 40억 달러로 잡혀있죠.
아니, 인수가 깨져도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을 그냥 물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 인수합병에서 상식적인 숫자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미친 배틀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단순한 위약금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랑 SPX가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FTC 그리고 경쟁자들을 향해서 날리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라고요?
네. 우리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고서라도 무조건 이 시장 독점할 거다. 자본의 힘으로 모든 유망한 기술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와, 무섭네요.
미국의 민간 자본이 단순히 기술의 싹을 틔워주는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제는 시장의 룰 자체를 돈으로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죠.
돈으로 시장의 룰을 지배한다? 근데 여기서요, 월스트리트의 이 무자비한 자본 폭격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식시장의 룰을 뜯어고쳐버렸어요.
아, 과창판 규정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월 17일에 즉시 시행된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창판 상장 규칙 변경을 보시죠. 과창판이 원래 미국 나스닥에 대항하려고 만든 기술주 중심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5호 상장 기준이 진짜 파격적입니다. 대형 AI 모델, 양자기술, 로보틱스 같은 10개 핵심 분야 기업이라면 시가총액이 5.91억 달러, 그러니까 약 60억 위안 이상일 경우 회사가 엄청난 적자 상태여도 상장을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방금 적자라고 하셨나요? 이 규칙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브리핑에 딱 나오잖아요.
중국 AI 칩 4소룡 중 하나라는 엔플레임 테크놀로지. 이 회사 실적을 보니까 2025년 예상 매출이 9.9억 위안인데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가 무려 11.64억 위안이에요. 버는 돈보다 까먹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적자죠.
근데도 연평균 성장률 81%라는 그 무기 하나만 보고 이번에 60억 위안, 달러로 거의 8.8억 달러 조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매년 수천억 적자 내는 기업을 주식시장에 올려준다는 건 투자자들한테 그 손실 위험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약간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서구권의 거대 AI 기업들 상황을 보세요. 기술적 한계나 반독점 우려 때문에 IPO, 즉 상장이 계속 연기되거나 거론만 되고 있거든요.
아, 확실히 자금줄이 좀 막히고 있네요.
중국은 정확히 이 병목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카지노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돈을 싸들고 하이롤러 테이블에서 막패팅을 하고 있다면 중국은 아예 카지노 입장 규칙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입장 규칙을요?
네. 당장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체급만 맞으면 무조건 링 위로 올라와라. 자본은 우리 국가랑 증시가 알아서 대주겠다. 미국의 그 거대한 월스트리트 자본력에 맞서기 위해서 자국 증시를 아예 자본 공급용 무기로 개조해버린 겁니다.
아하, 그래서 텐센트가 이 엔플레임 지분을 20%나 들고 있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겠네요. 거대 빅테크가 보호막을 쳐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본의 고속도로를 쫙 뚫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지금 글로벌 AI 경쟁은 누구 모델이 더 똑똑하냐, 이 싸움이 아니네요.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천문학적 자본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느냐, 이 싸움으로 본질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AI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굴리는 자본의 룰이 승패를 가르는 다음 단계로 진입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안보라는 무서운 장벽,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 그리고 월스트리트랑 중국 정부가 수조 원 단위로 맞붙는 자본 전쟁까지 정말 거시적이고 숨막히는 이야기들을 다뤄왔습니다.
네,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조 달러가 허공으로 오가고 국가가 막 셧다운을 무기화하는 이 시간 동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일상, 그리고 당신 자녀의 삶은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사실 기술이랑 자원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때 가장 먼저 취약해지는 곳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정신과 판단력이니까요. 다행히 이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네, 6월 17일에 미국 버먼트 주지사가 서명한 AI 치료 챗봇 금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촉발된 계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챗봇이 미성년자한테 자해를 부추긴 실제 사례들 때문이었죠.
네,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죠.
근데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경계선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진단이나 치료 계획, 치료 지침을 내릴 때 AI를 쓰는 건 아예 전면 금지했어요. 근데 웃긴 건 노트 작성이나 일정 관리 같은 행정 업무에는 AI 사용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AI 모델 쓰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둔 걸까요?
아, 거기서 바로 AI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인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 등장합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현상이죠.
아, 환각?
행정 업무에서 AI가 날짜를 하루 틀리게 요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람이 보고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진단과 치료에서 AI가 환각을 일으켜서 우울증 환자한테 잘못된 약물 배합을 제안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오히려 긍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헉, 그건 바로 인간의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먼트주의 이 명확한 선 긋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AI의 연산 능력은 빌려쓰되 인간 생명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 이 책임만큼은 절대 AI한테 외주줄 수 없다는 강력한 철학적 선언인 셈입니다.
책임은 끝까지 인간의 몫이다. 와닿네요. 이런 규제 움직임이 버먼트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입법 전쟁터더라고요. 애리조나주는 챗봇 안전이랑 딥페이크 보호 같은 법안 3건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는 무려 30건의 AI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네, 뉴욕도 아동 챗봇 안전법을 비롯해서 5건의 법안이 지금 호컬 주지사 서명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콜로라도의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AI법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했는데 심지어 연방판사가 집행정지까지 내렸어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콜로라도 사례는 각 정부가 자체적으로 AI를 규제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필연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너무 섣불리 주단위를 규제를 강제해버리면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상거래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방 차원의 우려가 작용한 거죠.
아, 규제의 속도를 늦추려는 쪽과 혁신을 멈출 수 없는 쪽이 법정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시선을 미국 밖으로든 더 좀 올려온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연구소 주도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가 19일에 폐막을 했고요. AI 평화 안보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상설 플랫폼도 출범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유엔이 모여서 이런 플랫폼 하나 만든다고 이 기술의 엄청난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 어떤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리포트 하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6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왜 유엔이나 각국 정부가 이렇게 다급하게 규제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그 데이터 저도 봤는데 진짜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가 뉴스 소스 1위를 차지한 건 뭐 54%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전 세계 주간 이용자의 10%가 이미 AI 챗봇한테 뉴스를 묻고 요약받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은 이게 17%나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한국이랑 터피 데이터예요. 무려 14%로 AI 챗봇 뉴스 소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바쁜 아침에 긴 기사 읽기 귀찮아서 AI한테 이거 3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나요?
자, 그럼 방금 버몬트주에서 의료진단을 AI한테 절대 못 맡기게 한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 읽는 정치기사나 경제뉴스를 AI가 요약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미묘한 환각을 섞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유리한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한다면요. 의료진단의 오류가 개인의 신체를 위협한다면 편향된 뉴스 요약은 한 사회의 여론과 민주주의라는 인지적 건강 자체를 서서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다층적인 입법과 글로벌 규제의 움직임들은 단순히 기계를 통제하겠다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숨막히는 변화들을 쉼없이 추적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격적인 수출 차단으로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 무기가 되어버린 AI와 황당한 환불 대란, 그리고 그 통제의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전사적으로 AI를 들이는 한국 대기업들의 모순.
네, 그리고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골고 시장을 블랙홀처럼 지배하려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 또 이에 맞서기 위해서 적자 기업이라도 무조건 상장시켜주며 주식시장의 룰을 뜯어고친 중국의 국가적 자본 전략도 확인을 했죠.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촘촘해지는 주단위의 규제들과 여론 왜곡을 방어하려는 인간의 치열한 반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일주일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저희의 분석을 따라와 주신 당신에게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AI는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인 동시에요. 기업이 매일 일급 비밀 코드를 통째로 맡기고 당신이 매일 아침 뉴스를 요약받는 가장 친근한 도구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모순적이죠.
자, 그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방의 수도꼭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개인화된 AI 비서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어느 거대 자본의 인수합병 논리 때문에 갑자기 먹통이 된다면 당신의 일상은 혹은 당신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거대한 타국의 인프라에 우리의 뇌와 판단력을 도대체 어디까지 아웃소싱해야 하는 걸까요?
수거관 파이프에서 물이 뚝 끊겼을 때 비로소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당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듯 연결된 그 지능형 인프라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치열한 맥락과 메커니즘들이 당신이 내일 아침 다시 마주할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